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3일 중국 중앙TV는 지난 20일 하루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30명, 사망자는 9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보건위는 22일까지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누적 확진자가 7만 6,280명이고 사망자는 2,345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78살 남성이 북부 파두아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확진자는 6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한국경북대학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37살 환자가 숨졌고 이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로 국내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네 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로 평소 앓던 폐렴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인 55살 여성도 같은 병원 환자였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41살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첫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63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여행 권고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일반적 사전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강화된 조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소는 한국의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발 국가인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시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주한미군은 홈페이지에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주한미군 인력의 확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강력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난 장병들은 출근하지 말고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드주 코커스에서 5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샌더스의 이번 승리는 뉴햄셔주에 이은 2연승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네바다주 코커스 개표 초반 승리를 확정 지었고 아이오와 뉴햄셔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은 개표 초반부터 샌더스 상원 의원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첫날 서부 구자라타주 아메다바드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인 사다르드 파텔 스타디움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다음 날인 25일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영 행사에는 모디 총리가 함께할 예정이며 관중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첫날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부부와 함께 수도 뉴델리 남쪽 아그라에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 타지마할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해 9월 22일 미국을 방문해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모디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요일 세계 뉴스 마칩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석탄 밀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걸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15일이었죠.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develop.
미국은 북한 당국이 계속되는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먼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이었죠.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기조연설의 제목이 The West is winning. 그러니까 서구가 이기고 있다. 이런 네. 제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구권의 과거 공산 국가들이라든지 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전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서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제 면에서 우월하고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기고 있다라는 네. 제목을 단 건데요. 이 북한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시 협상에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폼페이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예.
이 와중에서 이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북한에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폼페이 장관의 발언은요. 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일관되게 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비핵화 협상에 나온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이제 북한이 그 대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재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것도 또한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초점은 아니었고요.
네.
서구와 비교해서 이제 전제국가들의 어떤 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네. 지적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폼페오 장 장관이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전력난으로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의 모습도 제시한 게 좀 흥미로웠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북한 관계가 지금 넉 달 이상 지금 교착 상황 또 소강 상태 이렇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폼페오 장관이 그 15일 날 그 독일 뮌헨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할 것은 그 맥락이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그 연설의 주요 내용이 북한에 대한 특정한 어떤 정책을 밝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외무장관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서구가 이기고 있다. 미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특히 그 자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경제적 번영, 인권 이런 곳에서 이런 자유 체제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그날 그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그 절망적인 그 가난한 빈곤에 시달렸는데 오늘날은 그야말로 세계가 주도하는 경제 강국이 된 이유인데
네.
그 배경에는 자유체제가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한의 격차를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가지 그 인공위성 사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아, 한밤중에 한반도 상공을 아, 미국의 그 인공위성이 찍은 거죠. 그래서 한국을 보시면은 남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아주 뭐 밤에 찍었는데도 전국이 다 환합니다. 뭐 전력난이 하나도 없고 아주 환하고 번영하는 그런 거고요. 북한은 보면은 이제 평양이나 조금 뭐 불이 반짝하고 나머진 그야말로 깜깜한 그 암흑 속에 있는 건데요.
네.
아,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이거 사진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자유체계를 채택한 남한과 그렇지 않은 북한에 비교하는 단적인 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아마 아, 북한도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고 이런 자유체계를 선택을 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깔려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역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자신의 업무실에 이런 한반도 야간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그 걸어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남북한 또 나아가서 동서 냉전 시대에서 과연 누가 승리했냐, 자유 번영 가치 이런 것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번 뮌헨 안보 회의에서는 미국 또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외교 장관도 참석을 해서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는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세 나라 외무장관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드물게 있는 일은 아니고요. 1월 중순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아, 그 내밀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장관이 만나고는 짧은 말하자면 보도자료를 내는 게 다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 나라가 공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정도가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 대체로 그 이제 세 나라가 그야말로 그 협상을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을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북한이 이제 예상되는 연말 연초에 거치면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발의 경우에 어떻게 협조하고 또 대응할 것인지 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상적으로 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공개한 것은 없었고요.
예.
다만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현 상황을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예.
이것이 공식적인 그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예. 뭐 기자회견이라도 했으면 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자, 근데 폼페이오 장관과 또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도 또 별도로 만났는데 뭐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 연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이제 세 나라의 그 외교 장관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시간으로 치면은 그 미한일 그 세 나라 외교 장관이 한 45분간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한국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이 이어서 이제 두 사람만 따로 만나서 이제 별도로 미한 간 외교 장관 그 면담을 가진 건데요.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을 거고
네.
아마 그 한국은 이제 개별 관광 얘기를 이제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 논의하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뭐 미 정부가 뚜렷하게 좀 반응을 밝힌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동안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국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반대한 것은 없고
예.
다만 이것이 한미 간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이 이 뮌헨 안보회의에 이어서 아프리카 세네갈을 방문해서 그 마키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좀 흥미롭긴 한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무부가 세네갈 대통령 면담 소식, 폼페오 장관의 이것을 전하면서 짧은 보도 자료 중에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아, 그런데 사실 그 아프리카 세네갈을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만수대 창작사가 세네갈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VOA가 현지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세네갈에 북한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만수대 창작사가 그 세네갈 당국과 협력해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폼페오 장관이 세네갈 정부에 그 제재 이행 측면에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예.
그것이 이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폼페오 장관은 이번에 뮌헨 안보 회의를 마친 뒤에 그 세네갈뿐만 아니라 앙골라 등등 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6개 나라를 순방하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미 고위 관리들이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국무부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뜸했었는데 다시 또 그런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재 유지에 대한 어떤 강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과 비교하면은
예.
그만큼 잦거나 빈도가 또 강도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 문제를 이행하는 것이 제대로 이것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예.
계속해서 물밑 작업 등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서 벗어나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탄핵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만 미북 대화 재개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월부터 이제 탄핵 사태에 휘말렸는데요. 몇 달에 걸쳐서 지금 2월 5일 날인가요? 그날 그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제 기각이 됐죠. 미상원에서.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 사태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초 탄핵 사태가 이제 끝나면은 아마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지금 2월이 다 지금 돼가는 상황인데 별다른 미북 간의 접촉 대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 발생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들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그 입장을 굽히고 나오면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먼저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그 암중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럼 냉정히 따져보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북한이란 존재가 미국에서 지금 큰 관심을 그러니까 비교해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지금처럼 관리만 해도 11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예.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국내 문제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섣부르게 어떤 북한 측과 합의를 이룬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요.
예.
또 북한이 지금처럼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유예하는 상황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탄핵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오히려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지리멸렬한 후보들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본인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이슈를 그것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 말하자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지배적인 견해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낮을 것이다. 그 얘기는 미국이 이제 북한과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예.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이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모여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라는 그 사안이 미 대선에 큰 영향을 그리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것이 북한이 처한 딜레마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정상, 추가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한 전통적인 방안이 도발한다거나 뭔가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서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재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부 관측통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판을 깨는 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 한 해는 싫든 좋든 상당히 관망세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사실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정체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우선 첫 소식으로 폼페오 장관의 뮌헨 안보회의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뷰의 뉴스 포커스 윤국관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 국방장관 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너선 허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So I don't have any announcement for you with regard to joint military exercises, but with the meeting, Korea is one of our longest allies.
네,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목표는 미한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특히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함께 싸우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 어떤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까요?
네, 한국의 그 정경두 국방장관 이제 24일이죠. 그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미한 이제 국방장관을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
관측통들은 대개 이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그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북한을 비롯한 그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권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이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에는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한 연합 그 훈련 문제가 있는데 이 역시 이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장 다음 달이죠. 연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사인데 미한 두 나라가 올해 훈련에 대해서 뭔가 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아직 뭐 연합 훈련을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조정된 형태로 연합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발표는 미국과 한국 국방부 양쪽에서 다 있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 국방장관들이 만나면은 일단 훈련 시기가 상당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뭔가 최종적인 입장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거는 역시 최근에 이제 다음 달에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북한 측에서 상당히 많이 그 훈련에 관련한 논평들을 내고 있거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한국 국방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그 말하자면 군의 대비태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외교적 어떤 양측의 노력들, 미국과 북한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도 군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의 맥락에서 훈련 자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이번에 국방장관들이 모이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과거처럼 대규모 수준이 아니라 조정된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의 수준의 그런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훈련이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전례로 볼 때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할 텐데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미북 간의 무슨 대화, 협상, 접촉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이제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는 별로 뭐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다,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그 연합훈련,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북침훈련이다 이렇게 상당히 북한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한국도 미국도 이것을 무슨 그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막 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이것이 무슨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도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작년에 벌써 연말에 공군훈련 같은 경우는 뭐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에 대해서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연합훈련을 하긴 하지만 이것을 뭐 불필요하게 크게 해서 미북 간의 접촉과 대화를 방해한다든가 그럴 의도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뭐 주요 현안이겠죠?
예, 최근에 미국 국방부의 그 브리핑을 보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근에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기고문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은 사실 특히 올해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는 니까 맞자면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 지난 연말이 시한이었는데 양측이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번째 회담도 지금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양측의 입장차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한국도 미국도 대선을 맡고 있지만 한국도 4월 달에 이제 총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처럼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지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미국과 한국 간에는 가장 첨예하고 그리고 또 그 입장차가 큰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동맹 간의 그런 갈등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한 국방장관 회담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석탄 밀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죠. 북한 당국이 지난해 석탄 370만 톤을 밀수출했다는 게 유엔이 밝힌 건가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 산하의 그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이제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연례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고서를 마련했는데요. 아직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은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이제 이 보고서 초안을 미리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 370만 톤의 그 석탄을 밀수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좀 상당한 양인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런 석탄 밀수출을 통해서 3억 7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이 액수를 보니까 북한의 전체 수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의 경우에 북한의 전체 수출이 2억 달러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3억 7천만 달러를 석탄 수출만으로 벌었다고 하면 전체 수출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런 규모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석탄이 북한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재정을 먹여 살렸다 이럴 정도인데 물론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도 북한이 무슨 이 정도 규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밀수출을 통한 것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석탄의 밀수출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은 상당히 활발하게 석탄이 말하자면 운송이 됐었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그 밀수출이 특히 일부만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제재 이행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의 달러 등 외화가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북한이 이렇게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것. 외환안이 심각하다는 거를 그만큼 방증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미국 등의 인공위성들이 이제 다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감시를 무릅쓰고 이제 이만큼 많이 석탄을 밀수출한 것은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안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안 쓰고 이제 계속 수출하는 이런 것은 외환안이 심각하다 이런 게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군대가 전부 다 이제 연방정부,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설립으로 운영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탄광으로 운영해서 외화벌이를 해서 무슨 동남아에서 고무를 사온다든가 군복천을 사온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3년간 이제 북한이 석탄 수출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특히 북한에서도 군부가 상당히 지금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해상에서 북한 당국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밀수출 소식들이 나옵니다.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수출하는 대상이 중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그리고 바로 중국과 북한을 잇는 그 황해를 통해서 물자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석탄 항구, 그러니까 중간 해역에서 맞으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항구에 도착해갖고 풀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성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감시로서 말하자면 나오고 있지만
예.
이것만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도 그렇습니다. 불법 환적이나 이 북한의 불법적인 수출 활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포상금을 내걸고 있는 정도로 사실 이것이 미국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예.
이 그것들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런 그 밀수출 상황은 앞으로도 말하자면 절대로 전체를 다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나타난 소식인데요. 자, 김 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서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북한 관영 매체 보도 들어보시죠.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에 점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매체 보도로만 보면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었거나 뭐 위축됐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2월 그 중순이 좀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네.
1, 2월 동안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공개 활동이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지 지도는 지난 그 1월에 갔던 그 비료 공장, 그 공장 형정밖에 딱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두 달에 13번 한 평균 잡아서 한 2, 3일에 한 번 꼴로 현지도는 공개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달 동안에 다섯 번밖에 없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줄어든 것이고
네.
역시 이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그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그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중국에서만 사상자가 지난 금요일 현재 2,200명, 또 확진자는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도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아직 환자 소식이 없습니다. 정확한 걸까요?
북한의 발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례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외교관들의 그 북한 입국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것은 보건상을 비롯해서 이 보건 관련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나서서 해외 언론들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그 감염증 확진자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의 발표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리고 또 보건 관련해서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의 그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전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입장 표명이 무슨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면 북한이 그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내부 상황을 제대로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의심의 눈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일부 소수 언론들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환자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관영 언론들을 보면 거의 매일마다 이 환자 소식들을 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격리 기간을 30일로 늘렸다는 소식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을 차단한 지 이제 3주가량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마당을 비롯해서 좀 경제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뭐 북한 당국이 일종의 무슨 물가를 발표한다든가 장마당 동향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북한 내부를 그 전문적으로 보는 아시아 프레스 등에 따르면은 지난 1월 말에 이제 북한이 국경 차단 조치를 했는데요. 이 조치 이후로 국경이 막히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가 상당히 중단이 되고 길이 끊어져서 장마당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값도 뭐 한 20%가량 올랐고 휘발유 또 기름값 이런 것이 상당히 올랐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은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쯤 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호흡기 감염증이 독감이라든지 또 플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추운 겨울에 사실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사실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그 발생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원인 자체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세계보건기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로서는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물동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예, 이 국경 봉쇄도 좀 풀렸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 내용과 함께 북한의 석탄 밀수출 관련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용곤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잃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사랑을 나눠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랑도 이별도 우리에게는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난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려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왜 날 떠났는지 궁금해. 왜 널 그렇게 사랑했을까? 라면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헤어짐을 밝은 멜로디로 풀어낸 곡이죠. 존 틸러슨의 Why Do I Love You So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1960년 2월을 부드러운 발라드와 포크송 열풍으로 물들인 브라더스 4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에는 브라더스 4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한동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0년 히트했던 발라드 곡부터 포크송, 컨트리 음악들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1925년 애리조나 글렌데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컨트리 음악의 대가로 떠오른 마틴 로빈스의 노래 엘파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마틴 로빈스에게 그래미상을 안겨준 히트곡이에요. 1960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멕시코 여인을 사랑한 한 목동이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남자를 총으로 쏘게 되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만난 그 여인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노래 멜로디보다 가사에 집중하며 듣게 되는 노래 엘파소.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노래한 가사가 한편의 서사시로 표현된 이 곡은요.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전통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노래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Out in the West Texas town of El Paso I fell in love with a Mexican girl. Nighttime would find me in Rose's Cantina. Music would play and Felina would whirl. Blacker than night were the eyes of Felina, wicked and evil while casting a spell. My love was deep for this Mexican maiden. I was in love, but in vain I could tell. One night a wild young cowboy came in, wild as the West Texas wind. Dashing and daring, a drink he was sharing with wicked Felina, the girl that I love. So in anger I challenged his right for the love of his maiden. Down with his hand for the gun that he wore. My challenge was answered in less than a heartbeat. A handsome young stranger lay dead on the floor. Just for a moment I stood there in silence, shocked by the foul evil deed I had done. Many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as I stood there. I had but one chance and that was to run. Out through the back door of Roses I ran, out where the horses were tied. I caught a good one, it looked like it could run. Up on its back and away I did ride, just as fast as I could from the West Texas town of El Paso, out to the badlands of New Mexico. Back in El Paso, my life would be worthless. Everything's gone in life, nothing is left. It's been so long since I've seen the young maid. My love is stronger than my fear of death. I saddled up and away I did go, riding alone in the dark. Nothing's worse than this pain in my heart. And at last here I am on the hill overlooking El Paso. I can see Rose's Cantina below. My love is strong and it pushes.
pushes me onward. Down off the hill to Felina I go. Off to my right I see five mounted cowboys. Off to my left ride a dozen and more. Shouting and shooting, I can't let them catch me. I have to make it to Rose's back door. Something is dreadfully wrong, for I feel a deep burning pain in my soul. Though I am trying to stay in the saddle, I'm getting weary, unable to ride. But my love for the leader is strong, and I ride where I fall. Though I am weary, I can't stop to rest. Smoke from the rifle, I feel the bullet go deep in my chest. From out of nowhere, Felina has found me, kissing my cheek as she kneels by my side. Cradled by two loving arms that I'll die for, one little kiss and Felina goes.
서부 텍사스 엘파소 마을에서 나는 멕시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시작되는 로맨틱한 가사는요.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날 밤 거친 카우보이가 들어와 내 사랑하는 여자와 술을 마시죠. 나는 화가 났고 그 낯선 젊은이는 죽어서 바닥에 늘어졌어요. 라는 거친 내용을 지나서 또 나는 내 가슴속 깊게 총알이 박힌 걸 느꼈어요. 펠리나 잘 있어요. 안녕. 하면서 끝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농촌 전통 음악인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드러낸 곡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였습니다. 이 컨트리 음악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엘파소 음악과 같이 비교적 단조로운 멜로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노래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지루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엘파소 같은 경우에는 노래 길이가 무려 4분 40초 길이에 달하지만 이 곡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량한 서부 사막을 달리던 한 목동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4분 40초라는 시간도 아주 짧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960년 빌보드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곡이에요.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어볼 다음 곡은 이 짐 리브스의 그는 가야만 해요라는 제목의 He Will Have to Go라는 곡인데요. 예,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크루닝 창법을 구사했던 짐 리브스의 He Will Have to Go 한번 들어보고 얘기 또 이어갈게요.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Whisper to me, tell me, do you love me true? Or is he holding you the way I do? Though love is blind, make up your mind, I've got to know. I hang up, or will you tell him he'll have to go? You can't say the words I want to hear while you're with another man. Do you want me answer yes or no? Darling, I will understand.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친구에게는 그만 떠나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가사의 He will have to go 들으셨습니다. 풍부하고 묵직한 이 바리톤 음성에 우아함을 겸비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짐 리브스가 가진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곡이었어요. 짐 리브스는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가수였는데요. 그의 나이 21살이었던 1944년부터 3년 동안은 이 투수로서 야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후로는 음악 DJ로 활동하면서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DJ로 활동하던 때에는 빙 크로스비나 프랭크 시나트라의 신청곡들을 직접 불러주기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1959년 바로 이 곡을 발표하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는 3주 동안 2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1959년에 발표된 노래지만 이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은 1960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960년 2월을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으로 수놓았던 브라더스 4의 음악을 시작으로 유독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1960년 히트곡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다 들은 히트곡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